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가 인색하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너희를 대하실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친구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친구에게 네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느냐. 너희 위선자들아,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야 네 눈이 밝아져서 친구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하면 개와 돼지들이 그것들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해칠 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제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의 요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순한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베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듯 나무나 사람이나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 집은 바위 위에 세워졌으므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끄떡없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잠언 제18장.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가 아니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판가름난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로마 시대의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앞의 1장에서 서론적인 내용이었지만 이 2장 역시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고 반복되는 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1절에서 12절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사건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13절에서 16절은 그 증거된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인들의 반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절에서 20절은 경황 없이 빠져나온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은 바울의 기대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어렵고 힘겹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반응에 대한 감사였다면 여기서는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실제적인 역사를 증거한 것이라는 데서 사실적인 모델이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에서 중요합니다. 전도의 동기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과 함께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도나 사람의 이기적인 동기에서가 아님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 속에 살게 된 데살로니가의 지체들에게 부모와 같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전도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1장 5절 말미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는 말인데 너희가 친히 아나니 1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절 첫 부분에라는 표현들입니다. 왜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게 되었는지와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스스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저들의 확신을 이끌어내려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표현은 아테네에서 그들의 방식인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노력이 헛될 정도로 거의 생명을 얻지 못한 것과 다릅니다. 사실 아테네에서는 핍박이나 어려움은 오히려 없었던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4절 참고할 수 있는데 반면에 오히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는 환난이나 핍박이 많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열매들을 얻을 수 있었던 데서 이런 수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생명의 복음은 대부분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보다 큰 결실을 얻는 일들이 더 많음을 사도행전 속에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절 첫 부분인데 먼저는 그들이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이유를 다시 거론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2절 중간인데 먼저는 빌립보에서 고난당한 것에 대한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연이어서 그것이 가능했던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빌립보에서는 물론이고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의 지혜나 힘은 가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 능력은 뒤에도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절 하반절인데 복음 증거가 많은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고 다시 보이는 면에서는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과 지방 정부의 관리들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복음 증거는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서나 많은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군사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이 전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속이면서 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고 심지어는 그런 방법들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야만 함을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3절인데 복음을 전하면 1세기에 다른 철학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옳지 못한 방법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물론 여기에 권면은 죄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표현으로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까이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권면하는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간사함, 방탕이나 이탈, 미혹, 잘못 같은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만은 진리나 참이 아닌 잘못된 것을 의미하고 부정, 육체적, 제의적, 도덕적, 불교를 얘기하는데 그레코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우상숭배에서 행해졌던 성적인 부도덕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또 이 속임수는 믿기 올가미, 속임 계략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사람들을 홀려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야말로 간교한 수완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은 이런 세상의 옳지 못한 방법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와 생명을 위한 복음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증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4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에서도 복음 증거자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규명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기심.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증거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위탁받았다. 즉 믿으시고 맡기심을 받았다는 확인입니다. 여기에 지나칠 수 없는 또 다른 두 낱말은 시작하는 오직이라는 말인데 앞의 모든 부정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맡기셨다는 귀중한 역할입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4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말은 복음 증거자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고백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결국 눈을 속여서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으므로 결코 혼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에게 좋게 하거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서 애쓴다고 했다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혀주실 영광을 사모한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5절 첫 부분에 하나님을 진실함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이 말씀의 첫 부분은 앞의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5절 중간 하는 것은 항상 진실하고 꾸밈이 없었음을 증거하는 고백입니다. 한결같이 진실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참된 백성이 되었다면 또한 이런 아버지의 성품을 당연히 본받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첨하는 것은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사실이 아닐지라도 듣기 좋은 말이나 허풍을 떠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닌 순종만 한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못 쓸 물건을 주는 것처럼 부끄러워하거나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사실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저만 손해인 복음을 전하면서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5절 하반절에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자신 있는 고백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거나 오해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거리낄 것이 없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6절인데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구걸할 필요가 없음을 증거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본의 감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질 사람들의 격려나 칭찬이 아닐지라도 충분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 애씀은 헛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싸움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는 하늘에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관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에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유기를 만났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부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 아마 그들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 성 밖으로 무너졌지 성 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노략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언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가는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지방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격분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했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의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 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 앞에 31명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은 마음을 합해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김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고별연설을 합니다. 그의 고별연설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해서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12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7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401년부터 1100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7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7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임금의 것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정복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의 힘으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유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